빌립보서 2번 메시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특징들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빌립보는 고대 로마 제국의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유럽 여행을 향한 첫 번째 사역을 통하여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좋은 순서 안에서 세워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 교회가 합당한 순서에 의해 세워졌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신약에서 이러한 표현이 발견되는 곳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한 성도들을 말한 것은 의미 깊은 것입니다. 모든 지방교회에는 성도들로 구성된 유일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지방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신약에서 장로들이나 감독들로 표현한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감독들은 그 지방교회 안에 장로들입니다. 장로란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감독이란 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기능을 발휘할 때 그는 감독의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감독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들 대신에 감독들을 언급한 것은 그 장로들이 그들의 책임에 합당했었음을 가리킵니다. 2세기의 이그나티우스는 감독들 혹은 주교들이 장로들보다 높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장로들은 지방에 있는 것이고 감독들과 주교들은 지방보다 큰 지역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의 관념은 성경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분명히 장로들이 감독들이며 감독들이 장로들임을 지적했습니다. 두 칭호는 같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장로가 교회에서 그의 책임을 수행할 때 그는 감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들은 장로들과 다른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또한 집사들을 언급합니다. 집사들은 한 지방교회에서 감독들의 지시 아래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영어에서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가 영어화된 형태로서 봉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은 한 지방교회가 인도하는 감독들과 봉사하는 집사들과 함께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순서 안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전치사에서 함께란 말은 실질적으로 뭐뭐와 함께를 표현합니다. 바울이 전치사 뭐뭐와 함께 대신에 접속사 뭐뭐와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이 지방교회가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의 새 그룹으로 되어 있음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뭐뭐와 함께라는 말은 교회 안에 그러한 새 그룹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조직화된 기독교의 관념은 교회 안에 명백히 다른 여러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방의 모임에 다른 계급을 가진 믿는 이들이 있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약은 한 지방 교회에는 유일한 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는 모든 성도로 구성됨을 계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바울은 신중하고도 조심성 있는 태도로 접속사 뭐뭐와가 아닌 전치사 뭐뭐와 함께를 썼습니다. 바울이 접속사 대신 전치사를 사용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방에 한 교회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모든 성도는 그 지방 입장 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원래 입장, 즉 한 지방 입장 안에 있는 교회는 유일한 무리인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회복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보 안에서의 교통. 빌립보 교회는 또한 복음의 진보 안에서 바울과 함께 교통을 가졌습니다. 1장 5절에서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통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통이란 참여함, 함께 나눔을 의미합니다. 같은 헬라어가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드림으로 번역되었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서로 나눠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한 복음의 진보에 동참하여 복음에서 교통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사도에 대한 재정적인 도움을 포함하며 이것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교통은 그들을 개인주의나 다른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었으며 그들이 서로서로 하나이고 또 바울과 서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근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된 요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누리는 생활은 복음의 진보 안의 생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이며 개별적인 생활이 아닌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서 교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보 안에서 더 교통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와 야심과 기호와 선택을 죽입니다. 빌립보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진보 안에서 복음의 진보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함께 누리고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사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복음의 교통을 가짐으로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헬라어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바울이 누린 그 은혜인 바울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으므로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고 그를 즐겁게 했으며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매우 좋은 교회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음. 빌립보 교회는 좋은 순서로 세워졌고 복음의 진보 안에서 바울과 교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우리는 분쟁을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의견입니다. 의견은 혼의 주요 부분인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주 혼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 한 혼으로 2장 2절에서는 혼 안에서 연합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장 20절에서는 같은 혼이 되어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혼 안에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주 안에 하나나 영 안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도들이 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 될 때까지는 우리의 하나의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는 담을 사이에 둔 채 악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다른 의견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바울의 관념은 달랐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혼 안에서 하나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인한 변화를 말합니다. 당신은 매우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이 새로워진다면 나이 먹은 사람일지라도 새롭고 신선해질 것입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도 내 생각을 굽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늙은 이유는 지난 허물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수년 전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을 당신은 아직도 기꺼이 잊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용서란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과거로부터의 허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생각이 늙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늙었다면 그것은 문제와 분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진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단점은 다른 의견들로부터 생긴 분쟁들이었습니다. 4장 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 인도하는 두 자매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차이는 아마 세속적인 문제들이 아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혼안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 안에서는 하나였기 때문에 이 두 자매들은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들의 다른 관념들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 빌립보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한 혼이 아니었습니다. 2장 2절과 4장 2절에서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다는 것과 같은 사랑을 갖지 않은 것과 혼안에서 연합되지 않고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회복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입장을 알고 하나의 입장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성도들처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 혼안에서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모든 성도들과 영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혼안에 하나 되어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한 가지를 생각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과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표현이 2장 2절에서 발견됩니다. 4장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같은 것이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한 가지 일이란 그분만을 얻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소유하도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같은 것을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같은 것이라 여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같은 것은 그리스도이고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문맥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해줍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한 가지, 즉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처리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옛 성분이 감소되고 새로운 성분이 공급되는 신진대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분이 옛 것을 감소시키고 그것에 대치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생각을 새로워지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감소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대치되어야 할 많은 옛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적극적인 요소가 들어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천연적인 영리함을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소극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스도에 의해 점유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몇 명의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 분쟁이 우리들 사이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연적인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그러한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과 분별이 필요함, 사랑 안에서 풍성함. 바울 서신의 특출한 점은 그가 직접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인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보다 그는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사랑이 합당하지 않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아직 더 풍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 풍성하기를 기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더욱 넘쳐 흐르도록 풍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지 않게 온전한 지식으로 무지 안에서가 아닌 모든 분별 안에서 사랑이 풍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다른 것들로 시험당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다른 복음 전함에 대한 분별과 3장 2절과 3절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을 전함에 대한 분별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의 사랑이 열심 안에서 풍성해야 한다든지 선한 마음의 호의 안에서 풍성해질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랑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둘 다 생각에 관련된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체험에 의하면 사랑은 눈먼 것입니다. 사람이 냉정한 생각을 갖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할 때와 조용하고 명확하고 지식적일 때에는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것과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를 어리석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이해 안에서 명확하게 되고 생각 안에서 냉정하게 되어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차가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지식 안에서와 모든 분별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헬라어로 분별이라는 말은 예민한 지각이나 도덕적 감촉을 의미합니다. 분별이란 사물들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온전한 지식의 생각, 분별, 예민한 지각, 도덕적 감촉으로 사랑할 것을 그들에게 격려했습니다. 1장 9절에서 말한 바울의 지식과 분별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는 우리의 지식과 분별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 전함에 대한 지식과 분별이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르게 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분별함. 1장 9절의 문맥에 따르면 바울의 의도는 빌립보인들에게 바울의 전파와 유대교적 신자들의 전파를 구별하는 지식과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많은 다른 종류의 전파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에도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만일 전파하는 특별한 면에 좋은 점들이 전혀 없다면 아무도 거기에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다른 방법에 어떤 적극적인 특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전파함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인지 오늘날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이 유대교적 신자들의 전파에 의해 미혹되었음을 깊은 속에서 알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인들아, 너희 중 어떤 이들은 유대교적 신자들의 말로 미혹되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났다. 나는 너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은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서 풍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게 사랑하지 말라. 그들을 지식과 예민한 지각으로 냉정하게 사랑해야 한다. 분별이란 사물을 예리하게 통찰하는 능력, 즉 인식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은 지식이 많고 구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분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전파하는 목적이 자신의 일의 진보인지 하나님의 경륜의 진보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전파를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만이 우리로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서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공급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지 않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빌립보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유대교족 신자들의 전파를 귀히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서 풍성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사랑하지 말고 지식과 분별 안에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순수함과 허물 없음에 의해 시험받음. 바울은 또한 빌립보인들이 다른 것들을 시험하여 알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허물없게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헬라어로 순수하는 햇빛에 의해 심판된 것을 의미하며 시험받은 후에도 참된 순수하고 성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이 없게 된다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분별할 때 우리는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할 것입니다. 순수하고 허물없이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음.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서 풍성하고 그들이 다른 것들을 시험하여 알고 그들이 순수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11절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법에 따르면 11절은 바울이 기도한 세 항목에 관련된 수식어입니다. 의의 열매가 충만했으므로 빌립보인들은 사랑 안에서 풍성하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알며 순수하고 허물 없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충만되는 것이 이러한 세 가지의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다른 것들을 시험하여 알고 순수하고 허물이 없으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11절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열쇠임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로 미루어 11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의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수록 이 체험은 의의 열매를 더 가져옵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위치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여 나온 살아있는 산물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의 천연적인 사람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방법 안에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풍성해질 것이고 시험함으로 사물을 알고 순수하며 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